생각보다 가격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탄까지도 떼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자.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다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항공유에 굉장히 많은 양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은 잘못하면 이번 여름 휴가 때 비행기 못 떠요. 지금 상태로는. 앞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냐. 약간 그 기미도 조금 보일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중동 전쟁이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가입니다. 유가 때문에 미국에서도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는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이란산과 러시아산 원유라도 사서 유가를 네. 떨어뜨리고 싶은 게 미국의 심정이고 그래갖고 미국의 재무부 베선트 장관이 나와서 실제로 그 얘기를 했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
네.
뭐 그분이 하는 말은 뭐 틀린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막 준비가 안 되고 뭔가 그 정책적인 그 뒷받침 없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사실 베선트 장관이 하는 얘기는 실제로 준비되거나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산, 이란산 원유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일단 그 면허를 바꿔놨어요. 실제 바꿔놨기 때문에
네.
이건 가능해진 건 사실인데 사실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원유의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4월 내지는 5월이 지나고 나서 기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 나프타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아예 못 만드는데
네.
이런 것들이 걱정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대략 업계를 취재해 보더라도 한 4월 말에서 5월 정도까지는 지금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큰일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때까지도 해소되지 않아서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나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게 쉽게 될 것이냐.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와, 진짜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요거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나온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는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가격 조절을 통해서 서민, 그러니까 민생 안정을 꽤 했다면,
네.
그래서 최고 가격제 같은 걸 시행을 했었죠. 이제부터는 그 수요 조절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속보 보니까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 동참 부탁한다라는 속보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더 안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석유화력으로 안 될 경우 석탄발전소 폐쇄 조정도 검토해달라. 그러니까 석탄까지도 떼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일어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호들갑 떨 일은 아니지만
네.
우리는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준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차량 5부제, 10부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류종훈 기자가 그 단톡방에다 올려준 거 보니까 그 5대 그룹사에게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격주 1회씩은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라는 썰도 지금 있다는 정도로
네.
어떻게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수요 조절단의 움직임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그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던 게 워낙 4월 원유 수급 위기설, 4월 나프타 수급 위기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급 통제가 가능한 선이라는 걸 정부가 직접 나와서 데일리 브리핑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는 이제 원유에 대해서는 각 정유사별로 대체 경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에서 2,400만 배럴 정도 가져오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네.
3월 말 그다음에 4월 초에 입항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괜찮고 그다음에 4월 중순 이후에 이걸 다 쓰고 나면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 지금 너무 많이 사재기하려고 하거나 너무 이렇게 그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좀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위기감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사재기가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종량제 봉투 너무 빨리 사지 마세요.
저 궁금한 게
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2,400만 배럴을 받게 되면은
네.
얼마나 쓸 수 있는 양인 거예요?
이게 계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량을 대략 28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 정도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그걸 따져보면은 뭐 대략 2,400만 배럴, 300만 배럴로 나누면 한 8일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좀 틀리긴 합니다. 조금 더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8일, 와, 우리는 8일은 넉넉해,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
네.
당분간은 좀 확보해 놨다. 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나프타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 비닐 제품, 모든 뭐 의류 다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
그렇죠.
뭐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잖아요. 나프타의 경우에도 원래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내로 돌리고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기업들에게 내려서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하게 되면 가동 중단 위기 시점을 4월 말, 5월 초 정도로 늦출 수 있으니 이것도 지금 당장 너무 위기감을 갖지는 말아달라라는
네.
이야기를 정부 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유 기업들이 그 이런 원유를 수급할 수 있는 방식을 총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대체 경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대체 경로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항구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1200km의 파이프라인을 뚫어서 지금 얀부 터미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얀부 터미널은 지금 여기 홍해,
네.
홍해 쪽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인 거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푸자이라 항구라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요것도 대체 경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문제는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홍해를 간다 그럼 후티 반군이 있어서 여기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이란이 아예 호르무즈 해협에 뭐 기뢰를 뭐 까네 마네 하고 이 정도의 위협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덜하다 보니까
네.
이쪽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푸자이라 항구를 통해서 이 원유 수급을 대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일 그 원유 수출량이 대략 700만 배럴, 전쟁 전에는 한 700만 배럴 정도가 됐다면
네.
지금 얀부 항구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이거 파이프라인 통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량이 한 30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는 물량은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충분한 물량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 경로를 찾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 위기 상황이 오는 시점을 좀 뒤로 늦추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라크, 요 위에 이라크 있죠, 이라크.
네.
이라크 쪽에서도 사실 튀르키예의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에서 또 물량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에 10만에서 30만 배럴 정도로 굉장히 적은 물량이어서 이것도 사실은 그 충분한 물량을 소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위기 상황을 좀 뒤로 늦출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영향은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수입선 다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LNG와 다르게 원유의 수입선 다변화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유와 LNG의 국가별 비중을 제가 좀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왼쪽이 원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LNG입니다. LNG의 경우에는 뭐 호주 31%, 말레이시아 16%, 카타르가 문제죠. 카타르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네.
미국 10%, 전 러시아도 있는 줄 몰랐습니다. 러시아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오만 이렇게 해서 LNG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수입선 다변화가 잘 되어 있긴 한데요. 원유의 경우에는 보세요. 미국, 브라질, 기타 빼고는 다 중동입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다 중동이에요.
그렇네요.
원유는 수입선 다변화가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70%가량이 결국에는 중동에서 오다 보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거나 홍해의 후티 반군을 피해서 오는 방법은
그러니까요.
거의 없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유는 진짜 우리가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라도
네.
원유의 수입선 다변화는 반드시 좀 해야 될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부 장관에서 전 세계를 산업부 장관이 전 세계 김정관 장관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릴레이 회담을 했었거든요.
네.
그 뭐 예를 들어 13일부터 15일까지는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장관 회의를 가서 미국, 일본 등과 양자 회담을 했고요. 3월 9일에는 사우디 방문했고, 3월 11일에 아랍에미리트 방문했고, 3월 20일에 카타르 방문하고, 그 다음에 3월 23일에 필리핀 방문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주십시오, 우리 뭐 물량 끊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회담을 줄줄이 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만큼 네. 굉장히 긴급하게 정부 쪽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모든 정유사들이 다 아예 물량을 구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S-OIL인데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OIL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거의 60% 넘는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네.
어디 자회사죠, 자회사.
아우, 또 쌀마니 형님 있으니까.
그래서 물량을 챙겨줬어요.
네.
그래갖고 실제로 그 S-OIL이 지난 20일에 그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6척에 원유 1200만 배럴을 싣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와우.
이때도 그 호르무즈 해협은 20일이면 뭐 호르무즈 해협 통과 못할 때니까
그쵸.
얀보에서 받아왔어요. 얀보에서 받아와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은 대략 한 2주 정도 걸린다 쳤을 때 4월 중순쯤 아마 4월 중순쯤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 같고요. 이 1200만 배럴은 S-OIL에서 하루 최대 정비, 그러니까 하루 최대 정유 설비 가동 물량이 한 65만 배럴이라고 하니까
네.
S-OIL 공장에서는 한 18일 정도 가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S-OIL은 진짜 사우디 아람코라는 특이한 이제 형님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
그쵸.
그러니까 S-OIL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SK라든지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GS칼텍스는 이 물량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비축유 방출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는 대략 7천만 배럴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 끝이 보이는 물량인 거잖아요.
그쵸.
이걸 보고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원유를 가져올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의문이 계속 남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결국 러시아산 혹은 이란산 원유를 도입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까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왜 못 받아왔을까? 그리고 못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당장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라는 게 궁금했거든요. 아까 근데 찝찝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그 베센트 장관이 했던 얘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
네.
얘기와 날짜를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일단 3월 12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산 석유를 각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했다라고
임시조치.
얘기를 네. 했습니다. 요게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한 달에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일에는 이란산 원유를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등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0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믿지 못하지만 베센트 장관의 이야기는 그래도 뭔가 합리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재무부 산하에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고 있습니다. 오팍이라고 하는데 오팩 아닙니다. 오팍입니다.
네.
오팍이라고 있는데 러시아 관련 일반 허가 발급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면허를 허가해 준 게 요 날짜는 좀 업데이트가 된 거라서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 이후에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 원유는 인도 판매를 승인한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12일에 러시아 얘기했다.
말하자마자 네. 조치가 아니, 바로 이루어졌네요.
말하기 전에 조치하고 말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조치하고 말한 거예요.
네네.
트럼프랑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아까 20일에 3월 20일 이후 선박에 선적된 이란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인도 및 판매를 승인합니다. 라고 해외 자산 통제국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베센트 장관이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로 한국, 일본 등에 갈 수 있어. 요거는 그러니까 조치가 된 겁니다.
네.
조치가 된 거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이란산 원유를 우리나라도 수입을 할 수 있게 된 건 맞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시간 제한이 있어서 딱 한 달 정도인데 원래는 12일에 이 발표를 하면서 네. 러시아산 원유를 딱 한 달 동안만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러면 12일이니까 4월 11일까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업데이트를 했다 그랬죠. 19일.
네.
이 업데이트를 한 게 뭐냐면 이란산 원유 해제를 발표하면서 얘네도 같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를 다 4월 19일까지 살 수 있도록 한 달 동안의 여유 기간을 뒀어요. 이번에 발표한 게 이겁니다.
묶어서 그러면은 연장을 시켜준 거네요.
그렇죠. 묶어서 네.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네.
자, 이란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 모두 4월 19일까지 수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북한 안 된다, 쿠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안 되고 크림반도 지역 안 된다. 이런 제한 사항도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원유를 수입할 때에는 사실 원유를 그 원유뿐만 아니라 원유를 싣고 있는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그 원유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 원유 생산 기업, 예를 들어서 러시아 기업이면 뭐 루크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로스네프트라든지 그런 기업 있잖아요. 기업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원유 선박을 사겠다고 거래를 할 때 금액을 결제하는 결제해 주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네. 은행들까지 다 제재 대상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다가 또 그 배에 그 승조해 있는 승조원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다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제재를 풀어줄게 라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러시아산 원유를 우리가 어떤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거냐라고 네. 보면 진짜 저는 좀 약간 웃긴데 우리 한참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이렇게 전쟁 비용을 잘 마련하는 거야? 그 수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전쟁 비용을 잘 마련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의 통로, 그러니까 자금줄로 생각했던 게 그림자 선단이잖아요.
네.
그림자 선단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 지금 공해상에 떠 있는 러시아 그 그림자 선단 있잖아요. 그림자 선단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에다가 그러니까 특히 그림자 선단은 대부분 노후 선박을 많이 씁니다. 막 15년, 20년 넘은 노후 선박을 많이 써요.
네.
그 노후 선박에 일단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선박끼리 이렇게 붙어갖고 기름을 하역을 서로 해요. 그럼 국적이 세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옮긴 선박은 이거 국적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재를 피하거나 아니면 뭐 이란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가 있으면 다른 국가산 원유랑 섞어요. 그럼 이것도 국적이 세탁되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진짜 트래킹 되지 않는, 모니터링 되지 않는 석유들을 우리가 그림자 선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해외 자산 통제국,
네.
해외 자산 통제국에 나온 그 멘트를 그대로 따온 건데요. 러시아에서 생산된 어떤 배슬, 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드, 제재 대상이었던, 그러니까 리스트에 포함된 제재 대상이었던 선박도 다 포함됩니다. 그림자 선단 이용해서 너희 사갖고 가라. 근데 솔직히
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그러니까 정말 구할 곳 없으면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이거라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하지만 진짜 이걸 우리가 수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와, 그래서 원유 네. 정유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쉬운 것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의 성상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정유사들도 기름을 정제할 때 중진류 같은 끈적한 기름을 정제할 수 있는 정유사도 있고
네.
경진류처럼 맑은 기름을 정제할 수 있는 정유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맑은 기름만 정제하던 정유사가 갑자기 끈적한 기름 갖고 온다고 정제 못합니다. 정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러시아산 원유가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정제할 수 있느냐, 내지는 이란산 원유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제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는 정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러시아산 원유도 정제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란도 그 제재 대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란산 원유도 우리가 들여와서 정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쵸.
그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도 중동산 원유 중진류를 들여와서 그 정제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업계뿐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정제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반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스팔트 갖고 와서도 우리는 휘발유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찌꺼기 갖고 와도
찌꺼기 갖고 와도 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고도화된 시설이 되어 있고 우리는 원이 한 번 들여오면 거의 세 번의 크래킹을 거쳐서 쭉쭉쭉쭉 뽑아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원유 성상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대신 문제는 다 이겁니다. 대금 지급 문제,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 보험 문제, 가격 문제. 요게 뭐냐면 일단 그 러시아산 원유나 이란산 원유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지 제가 프로세스를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감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정유사들은 산업부랑 되게 긴밀하게 매일매일 우리 지금 얼마 남았고요, 얼마 썼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매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이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산업부를 통해서 아마 재정경제부 쪽에 물량 도입에 대한 요구를 할 겁니다. 왜 재정경제부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러시아산 원유나 이란산 원유는 제재 대상이고 일시적으로 면허를 허가해 준 거기 때문에
네.
이 물량을 우리가 들여와도 되는지 그다음에 대금 결제를 해도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사용했다가 이걸 사용했다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갑자기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자산통제국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문의를 할 겁니다. 문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답변이 돌아오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도입하게 되는 그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제재 대상이잖아.
그렇지. 이거 뭐 러시아 전쟁하는데 니들 전쟁 대금 지급해 준 거 아니야라는
네.
그런 멍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은.
이게 아니 그럼 결제는 또 러시아 은행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란 뭐 통해서 해야 될 텐데.
비트코인.
아 이게 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되게 불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그쵸.
지금 나온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그 물량을 도입할 때에는. 건별로 해외자산통제국과 아마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허들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단순히 생각해봐도 정유사에서 산업부, 산업부에서 재경부, 재경부에서 오팍으로 가는데
네.
며칠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것도 며칠 걸릴 거고 네. 그다음에 정유사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도입해도 된다고는 얘기했지만
네.
했지만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써도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어떤 리스크가 생기냐면 그 보험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데
네.
일단 러시아산 원유, 이란산 원유를 도입해도 된다고는 했으나
네.
보험사들이 그 물량에 대해서 보험을 보장해 줄지도 문제인 거죠. 아직 이거는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보험사들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재 대상은 우리가 잠깐 면허를 허가해줬다고 우리가 보험을 그러면 얼마를 책정해야 돼? 이거 해줘도 돼? 말아야 돼?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도 아직 그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나 이란산 원유를 구입할 때는 특히 이란산 원유는 사실 제재를 피해서 몰래 중국에다가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판매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풀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비싸게 팔려고 할까요?
두바이유만큼 비싸지면 큰일 나겠다.
그 가격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인데
네.
안 그래도 유가가 높은 가운데 이 판매 가격이 그러니까 도입 가격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유가가 안정돼서 몇 달러 확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도입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보험료율도 굉장히 비쌌겠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안 그래도 유가가 비쌌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박이 올 때 발생하는 유류비도 굉장히 비싸고 유류 할증료도 생기겠죠.
그쵸.
이 비싼 비용을 다 투입을 해놨는데 갑자기 뭔가 전쟁이 확 마무리가 되면서 유가가 훅 떨어진다 생각해봐요. 이거 다 손실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유사 입장에서 지금 받아 마라. 이게 와 이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원유의 상승이라든지
네.
뭐 이게 그림자 선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산업 그 경제적 재무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유사들이 실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의사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배럴당 150달러에 샀어.
네.
근데 갑자기 좋아져. 얘가 100달러 미만으로 가.
네.
그러면 우린 산 회사는 일단은 기름값으로만 50%를 지금 손실 배럴당 보고 시작하는
50달러 거잖아요. 손실 보고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보험료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 임시보험을 만약에 만들어준다고 뭐,
네,
하더라도
만약에 든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듯이 네. 배에 들어가는 유류비.
네.
야 이거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사리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그렇네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실상 문은 열었지만 네. 문은 열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할 때는 현실적인 가능성, 그러니까 진짜 급할 땐 쓸 수 있는 카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쓰기에는 참 어려운 카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산 원유, 이란산 원유는 참 우리가 사용하기 찝찝할 것 같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네.
우리가 이 방송이 지금 저희가 오늘 화요일이죠. 저희가
네, 24일 화요일입니다.
24일 화요일에 오후 5시쯤에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 소비자들한테 급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넣는 기름값이 될 겁니다. 근데 최고 가격제는 2주에 한 번씩 가격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네.
처음 최고 가격제가 시행됐던 게 13일이고요. 그다음에 2주차가 돌아오는 게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아마 가격은 많이 변하게 될 텐데
그쵸.
생각보다 가격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 가격이 일단 지금 그 1724원으로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납품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 가격은 사실 그 국제유가 반영 시차가 대략 한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 2주 정도의 텀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있는 1724원은 사실 중동 사태 전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면 한 60에서 70달러 선대
대략 그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오는 27일에 결정되는 가격은 아마도 한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선의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네.
최고 가격제가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한 30%는 오르겠네요.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좀 휘발유 가격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유소 가서 사재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겠으나
네.
또 우리가 정작 내 주머니가 얇아지는 거를 막을 순 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참 이게 그 수요 억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이것도 이제 본론은 다 끝났으니까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2일에 그 이란 쪽에서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란 쪽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탱커선들, 그러니까 유조선이죠. 유조선에 대해서 통행료 200만 달러를 받을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0만 달러는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 30억 정도 되는 건데.
그쵸.
스웨즈 운하 우리 통과할 때 대략 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이상 받긴 해요. 근데
네.
스웨즈 운하는 어떤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냐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이제 대륙을 삥 돌아가게 됐을 때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면 선사들 입장에선 대략 한 7일 정도의 운항 일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7일 정도 들어가는 연료비, 그다음에 뭐 보험료, 그다음 승조원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의 비용을 따지면 대략 스웨즈 운하 통행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에 맞춰요. 왜냐하면 스웨즈 운하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면 그냥 돌아가고 말죠.
그렇죠.
더 비싸니까 돌아가고 많은데 그 돌아갈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스웨즈 운하 통행료를 딱 거의 비슷하게 맞춰버리면 선사 입장에서는 그 돌아가는 만큼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배를 덜 넣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비용 절감을 하려고 이걸 이제 딱 그 정도 가격에 맞추는데 그게 한 10억 원 정도라 그랬잖아요. 10억 원 좀 넘습니다. 네. 뭐 물론 이건 배 따라서도 다르고 하긴 한데 10억 원 정도인데 지금 이거 200만 달러라고 하면 30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긴 원래 돈 안 냈던 지역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그 다음에 저기 쿠웨이트, 이라크 다 있어요.
네.
왜 이란 혼자 그걸 받아? 아니, 뭐 이해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그쵸.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해협의 통과 비용을 받겠다고 지금 이란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되면 이란이랑 그 아랍에미레이트랑 우리 둘이 다 끼고 있으니까
아, 그쵸, 그쵸.
같이 나눠봤자 뭐 이런 식으로 에, 가야 뭐, 되는 게 사실은 맞을 텐데 네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만을 얘기한 페르시안만을 얘기한 건 제가 좀 잘못된 네. 건데 맞죠. 그 아랍에미리트랑 뭐 이란하고 네. 그 정도를 합의해볼 수는 있겠으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사실 이란이 뭐 아마 그럴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잠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도권을 봉쇄력을 그렇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봉쇄했던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주도권이 있다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근데 이번 전쟁으로 해서 우리 진짜로 봉쇄할 수 있었네. 돈도 받아도 되겠네. 이걸로 돈벌이 좀 해볼까 이렇게 되면은 어쩌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에게 하나의 돈벌이 수단을 가져다 준 거 아니냐. 아, 좋게 말하는 분들은 그 이야기도 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빌미를 뭐 마련해 줬다라는 식으로까지 뭐 이야기를 많이 부풀려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더라도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보니까 네. 목리를 부리는데 끝까지 뭐 부릴 수 있는 목리 지금 다 부려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아무 지금 전쟁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미국도 자기들이 던진 돌에 자기들이 맞아요, 이제.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되게 재밌던데.
트럼프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산유국이다 보니까 기름이 나잖아요. 오히려 순수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 기름 수출 1위인가 2위인가 그렇죠.
우리나라가요. 네. 수출 1등, 2등 한 번씩 하죠.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는 정제를 해서 파니까.
기름이 안 나지만.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름 나니까 뭐 여기 호르무즈랑 상관없지 않냐라고들 많이들 생각해. 일반 시민들.
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쓰는 기름 중에서 항공료 진짜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다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항공료에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나라로부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의 기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오는 기름을 우리가 못 받으면 정제를 못하고 정제를 못하면 미국에 항공료를 못 팔아요.
비행기 못 뜬다.
그러면 미국은 잘못하면 이번 여름휴가 때 비행기 못 떠요. 지금 상태로는. 거기
네네. 미국에 있는 원유를 직접 항공기에 넣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거기는 또 정제 시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디젤 가격이
네.
이제
아 디젤 그렇죠. 네. 네.
지금 미국 내 디젤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이미 넘었어요. 그게 3월 17일 기준이에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나오면은 5.5달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전에는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비싼 지역만 그랬고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5달러가 다 넘었고 네. 더 큰 문제는 미국 차는 대부분 가솔린이에요.
그렇죠.
가솔린이 지금 3달러 후반대거든요. 근데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특히나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금 가솔린도 5달러가 넘었어요. 만약에 이게 전역으로 퍼진다
네.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교통망은 굉장히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원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원유를 받아서 정제를 해드려야
네.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를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원유를 수출할 수 있지만 그들이 써야 되는 경유라든지 항공유라든지 이런 거는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잠깐 간과한 게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들한테 돌을 던진 걸 수도 있다.
아스팔트를 쪼개서 휘발유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진짜.
자, 여기까지 네. 압권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쓰는 게 굉장히 찝찝하다고 했던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경질료든 중질료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하지만 네. 재무적으로 봤을 때 경영적으로 봤을 때 타격이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더 많이 찝찝하게 지금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가 빨리 풀리고 전쟁이 끝나서 행복한 시절이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